백인들이 주로 휩쓸던 무대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흑인 그룹 드림걸즈는 은퇴 공연 때 리더인 디나 존스가 관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드림걸즈는 4명입니다. 에피! 그리고 에피를 향한 박수 갈채가 쏟아지죠.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6년 미국에서 개봉한 빌 콘돈 감독의 뮤지컬 영화 드림걸즈, 꿈에 그리던 소녀들입니다. 60년대 미국 흑인 음악의 산실인 모타운 레코드사가 배출한 전설의 리듬앤블루스 여성 그룹 다이애나 로스와 슈프림스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제니퍼 허드슨, 제이미 폭스, 비욘세, 에디 머피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드림걸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62년에 미국 뉴욕 아폴로 극장, 이곳에서 아마추어 나이트가 열리는데요. 드림매치라는 이름의 그룹을 결성한 미국 시카고 출신의 흑인 소녀 에피, 디나, 로렌, 그리고 그들의 작곡가이자 리더 에피 동생 CC. 이들의 우승은 물 건너가고 드림매치는 대신 중고차 중개업자인 커티스의 눈에 띕니다. 이들은 R&B 스타 지미의 백업 코러스 가수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백인 중심의 음악 시장에서 성공할 야심이 가득 찬 커티스는 뚱뚱한 에피 대신 인형같은 외모의 디나를 리드보컬로 세우고, 에피를 사랑했지만 점차 디나에게 마음을 뺏긴 커티스는 불평과 불만으로 팀의 불화를 일으키는 에피 대신 어느 날 새로운 팀원을 데려오는데요. 절망한 에피는 팀을 떠나고 디나 존스와 더 드림스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그룹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디나와 커티스. 하지만 디나는 점점 더 독단적으로 변해가는 남편 커티스에게 질리게 되고, 에피는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동생 CC가 써준 One Night Only라는 곡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드림걸즈 중에서 허비 메이슨과 데이먼 토마스의 커튼콜이었습니다. 커튼콜은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 관객에게 인사하는 걸 말하죠. 영화 드림걸즈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말까지 흑인 음악의 변천사를 포괄하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으로 영화의 약점을 잘 분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영화 드림걸즈는 화려한 무대를 더 돋보이게 하는 의상으로 주목받았는데요. 드림걸즈의 의상 디자인을 맡은 셰론 데이비스는 60년대에서 7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단순히 복고풍이 아닌 새로운 느낌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성 팝그룹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한 셰런은 예전에 무대에서 노래할 때 입었던 의상을 참고해 100벌 넘는 옷을 디자인했고요. 실제로 이 의상들이 제작됐다고 하죠. 그런데 영화 드림걸즈는 원래 1980년대 당시 뛰어난 가창력으로 명성을 얻었던 휘트니 휴스턴이 디나 역으로 물망에 올랐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휘트니 휴스턴은 자신이 에피의 곡인 And I'm Telling You, I'm Not Going을 부르겠다고 우기면서 결국 캐스팅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엘리샤 키스도 디나 역할을 두고 비욘세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죠. 또 악덕 사장인 커티스 역할로 배우 밀 스미스와 테렌스 하워드, 덴젤 워싱턴이 거론되기도 했다는데요. 이들은 제이미 폭스만큼 노래를 부르지 못해서 거절했다고 하네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맥시 앤더슨, 셜린 카먼, 키샤 일리의 I'm looking for something. 난 뭔가를 찾고 있어요. 영화 드림걸즈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Detroit Theater continues our legendary talent contest with the Indie Fatigue. 드림걸즈의 주인공 에피 화이트 역을 연기한 제니퍼 허드슨은 강렬한 그녀만의 소울 창법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제니퍼 허드슨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예술에 재능을 보여 교회 성가대나 연극단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제니퍼 허드슨은 2004년 일반인들의 미국 노래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3에 참가해 7위까지 올라간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영화 드림걸즈로 데뷔해 인기를 얻게 됐죠.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정이 풍부한 음색으로 차세대의 휘트니 휴스턴으로 불리던 제니퍼 허드슨은 2019년 뮤지컬 영화 캐츠, 2021년에는 가수 아레사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리스펙트에 출연했습니다. 디나 역할의 비욘세는 미국의 가수, 프로듀서, 배우, 패션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난 비욘세는 음악에 초점을 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1990년대 인기있던 3인조 여성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리드싱어로 데뷔했고요. 2003년 솔로 데뷔 앨범을 발매하면서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에 권위 있는 그래미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는데요. 그룹 활동 시절까지 포함하면 총 28차례로 현재까지 대중음악 부문에서 최다 수상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드림걸즈에 출연하면서 배우로도 입지를 다졌는데요. 비욘세의 대표작으로는 직접 기획하고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옵세스, 비욘세의 홈커밍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온킹에서 암사자 날라의 목소리 연기를 맡기도 했습니다. 음반사 사장 커티스 테일러 주니어 역할의 제이미 폭스는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 코미디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럴에서 태어난 제이미 폭스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교회에서 성가대와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운동신경도 뛰어났다고 하죠. 그는 외가친척의 손에서 자라면서 장학금을 받아서 음악 명문 줄리아드까지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할머니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제이미 폭스는 밤마다 클럽에 가서 코미디언으로 일했고요. 1990년 시트콤 In Living Color에 캐스팅됐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자신의 이름을 건 시트콤 제이미 폭스 쇼에 출연했죠. 1992년 코미디 영화 토이즈에서 단역으로 데뷔한 제이미 폭스는 2004년 음악가 레이 찰스의 인생을 다룬 영화 레이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후 영화 킹덤, 모범 시민, 발렌타인데이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헨리 크리거, 릴리어스 화이트, 오드라 맥도널드의 Going Downtown, 시내로 가요. 이어서 비욘세, 제니퍼 허슨, 애니카 노니 로즈의 Move, 내 인생에서 나가줄래요? 영화 드림걸즈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Check it out.
전작 시카고의 각본가로 이미 뮤지컬 영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빌 콘돈 감독은 이번에는 과거 브로드웨이에서 출연됐던 동명의 뮤지컬을 각색했습니다. 이 영화는 쇼 비즈니스계의 어두운 이면뿐만 아니라 60년대의 정치적인 상황까지 아우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미국의 영화 감독인 빌 콘돈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영화 잡지에 평론을 실었는데 그게 한 제작자의 눈에 띄면서 1981년 영화 스트레인지 비헤이비어의 각본가이자 협력 프로듀서, 조연으로 데뷔했습니다. 빌 콘돈 감독은 1983년 영화 낯선 침입자의 각본을 썼고요. 1998년 Gods and Monsters를 감독하고 각본을 쓰기도 하면서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화 시카고와 위대한 쇼맨의 각본도 썼는데요. 빌 콘돈이 직접 감독한 영화로는 인간과 흡혈귀의 사랑을 그린 트와일라이트 연작, 브레이킹 던 파트 1과 브레이킹 던 파트 2, 미스터 홈즈, 미녀와 야수, 굿 라이어 등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드림걸즈 중에서 제니퍼 허드슨의 Love You I Do. 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함께 듣고 오시죠.
Dreams come true. You're strong and you're smart. You're taking my heart, and I give you the rest of me too. You're the perfect man for me. I love you, I do.
Dreamgirls는 60년대에서 70년대를 풍미했던 여성 3인조 그룹 슈프림즈를 모델로 1981년 첫 선을 보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원래 작품인데요. 이번에 영화하면서 원 작곡가에게 부탁해 새로운 곡을 몇 곡 더 추가했다고 하죠. 흑인 뮤지션들을 진출시킨 모타운의 설립자인 베리 고디 주니어는 디트로이트 출신의 여고생 3명을 발탁했는데요. 메리 윌슨, 플로렌스 발라드, 다이애나 로스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다이애나 로스에게만 집중됐고요. 그룹 이름이 다이애나 로스 앤 더 슈프림스로 바뀌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결국 다이애나 로스가 탈퇴하면서 이 팀은 해체됐습니다. 슈프림스는 1960년대 수많은 히트곡을 썼는데요. 당시 음악 산업은 백인 중심이어서 흑인 방송에서 나오는 곡들을 백인 중산층의 입맛에 맞게 무단으로 고쳐 부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슈프림스는 매력적이면서도 우아한 목소리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내서 성공을 이뤄냈죠. 이전에 흑인 여성 보컬 그룹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한 슈프림스는 비틀즈의 라이벌로 언급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미국의 1960년대를 풍미했던 흑인 여성 그룹 슈프림스는 1977년 공식 해체되면서 화려했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영화 드림걸즈의 모티브가 된 흑인 걸그룹 슈프림스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음악 두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드림걸즈 중에서 먼저 앤 워런, 비욘세, 애니카 노니 로즈, 에디 머피, 로리 오멜리, 제니퍼 허드슨, 로라 벨 번디의 캐딜락 카, 캐딜락 자동차 들으실 텐데요. 처음 부분은 흑인 가수들의 곡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백인들의 버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욘세, 제니퍼 허드슨, 애니카 노니 로즈의 헤비. 당신은 너무 무거워요. 함께 듣고 옵니다.
I got me a Cadillac. A Cadillac car. Ooh, ooh, ooh. Got me a Cadillac. Cadillac, Cadillac. Look at me, mister, I'm a star. Ooh, ooh. I'm on the moon. Yeah. I'm getting on. Ooh. I'm breaking out. And it won't take long behind the wheel. Yeah. Got a soul. Ooh. Pedals down. And I'm gone. Yeah. Got me a Cadillac.
Cadillac, Cadillac.
Oh, got me a Cadillac car.
영화는 약 8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영화 드림걸즈는 200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 믹싱상과 제니퍼 허드슨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요. 2007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 에피 역할의 제니퍼 허드슨이 여우 조연상, 가수 지미 역할을 맡은 에디 머피가 남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제니퍼 허드슨의 I am changing. 난 변하고 있어요. 영화 드림걸즈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Look at me. Look at me. I am changing. Trying every way I can. I am changing. I'll be better than I am. I'm trying to find a way to understand. But I need a hand. I am changing, seeing everything so clear. I am changing. I'm gonna start right now, right here. I'm hoping to work it out, and I know that I can. But I need you. I need a hand. All of my life I've been a fool. Who said I could do it all alone? How many good friends have I already lost? And how many dark nights have I?
DreamGirls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노래, 연기, 이야기, 역사, 조명, 카메라 모든 게 완벽하다. 노래가 정말 최고였던 뮤지컬 영화다. 100년이 지나도 흑인들의 음악성은 못 따라간다. 제니퍼 허드슨이 더 돋보였다. 물랑루즈와 더불어 DreamGirls를 능가할 뮤지컬 영화가 없다. 2006년 최고의 신데렐라 제니퍼 허드슨. 간만에 가슴 벅찬 영화를 봤다. 이 안에 정말 명곡이 많다. 드림걸즈는 뮤지컬 영화 중 여러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좋은 영화라고 본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드림걸즈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영화 오페라의 유령, 렌트, 프로듀서는 뮤지컬을 영화로 바꾸는데 실패했지만 드림걸즈는 성공했다. 드림걸즈는 완전히 새롭게 만든 영화처럼 독자적이고 원래 내용에도 충실하다라고 평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평론가는 영화 드림걸즈는 온전한 뮤지컬 영화다. 옛날 그 시대 모습을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영화상으로 제대로 표현해냈다. 이보다 다른 방식은 더 원치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드림걸즈 중에서 비욘세, 키스 로빈슨, 힌튼 베토, 제니퍼 허슨, 애니카 노니 로즈의 Stepping to the Bedside. 안 좋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함께 듣고 오시죠.
They stole our hit. I never thought you got me to thank for you now. I've tried to make good without much success. You've got me to thank for you now. Every time I try for more, I wind up with less. You gotta put your soul on a moral break. Get to the point. You just gotta take. Step into the bedside.
Ooh, ooh, ooh.
Step into the bedside.
Gonna take a mean ride.
Ride.
The smile I had is gone away.
Those that still are gonna pay.
Step into the bedside today.
Trusting them, my friend. Change our style, change our tone. Make the songs we sing our own.
Step into the bad side. Gonna take a mean ride.
영화 드림걸즈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에피가 한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에피가 자신을 버린 사장 커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아요. 이번엔 영화 드림걸즈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백인중 시민 쇼 무대에 도전장을 내는 흑인 가수 지니와 드림걸즈의 데뷔 장면이라고들 말하는데요. 이들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Step into the Bedside를 부르는 장면은 영상과 무대를 일치시켜서 마치 돈가방을 든 사람들이 영상 속에서 뛰어나온 듯한 장면을 연출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 커티스는 팀에 불만이 많은 에피를 빼고 새로운 팀원을 데려옵니다. 에피가 절망하며 홀로 남겨진 무대 위에서 사랑하는 커티스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울부짖으며 노래 부르는 장면,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제니퍼 허슨의 And I am telling you, I'm not going. 지금 난 당신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영화 드림걸즈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And I am telling you I'm not going. You're the best man I'll ever know. There's no way I can ever go. No, no, there's no w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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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ay. I'm living without you. I'm not living without you. I don't wanna be free. I'm staying. And you, you're gonna love me. Oh. same time. We both share the same blood. We both have the same.
Recording stars, The Dreams.
영화 동네. 오늘 들린 곳은 톱스타를 꿈꾸는 흑인 여가수들의 성장과 갈등을 마치 한 편의 쇼를 보는 듯한 화려한 노래와 영상으로 표현하는 영화 드림걸즈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드림걸즈 주제곡이죠. 비욘세, 제니퍼 허슨, 에니카 노니버즈의 드림걸즈. 꿈에 그리던 소녀들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다녀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2022년 8월 이달에는 어떤 여성 관련 소식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봅니다.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Sit Like a Girl, 세레나 윌리엄스, 베시 콜먼입니다. Sit like a girl, 소녀처럼 앉아라 라는 영어 문구 해시태그를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입력하면 비슷한 사진들이 동시에 뜨는데요. 사진들의 공통점은 사진 속 인물이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소녀처럼 앉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제가 거리의 미국인들에게 물어봤는데요.
So ankles crossed, knees together, posture straight, shoulders back, head straight.
네, 30대 미국인 여성, 소녀처럼 앉는 방법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자세를 취하며 설명하는데요. 발목을 교차하고 무릎은 붙이고 등허리는 쭉 펴고 어깨는 뒤로 머리도 똑바로 세운다며 새침한 표정까지 지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명의 여대생에게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With your legs crossed, just sitting.
What about you?
I guess no legs open. You can't be sitting down like on the couch with your legs open.
I don't think there's a concept of sitting like a girl. I think you can
무릎을 꼬아요. 다리를 벌리면 안 돼요. 소녀처럼 앉는데 어떤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편한 대로 앉는 거죠라고 말합니다. 다리를 왜 벌리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 속옷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라며 이유를 설명하네요. 한 남성은 관심 없다는 듯 그저 자신이 편한 대로 앉으면 된다라고 답합니다.
I'm on that. It's up to them. Whatever they want to do and how they want to sit, it's up to them.
자, 다양한 답을 들으셨는데요. 소녀처럼 앉는다는 문구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요. 이 소녀처럼 앉는다는 해시태그가 등장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 7월 26일이었죠. 미국의 유명 패션 잡지인 보그 표지 모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보그지는 젤렌스카 여사와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의 사진도 여러 장 올렸는데요. 그중에 한 장인 젤렌스카 여사의 독사진이 표지를 장식했죠.
자, 기사의 제목이 용맹의 초상,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였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사진만 소개하면요. 네, 젤렌스카 여사가 이 검은색 바지와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고 대통령궁 계단에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보가 공개되자 전쟁을 치르는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패션 잡지 화보가 웬 말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반대로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속속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은 이 보그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에 댓글로 남았는데요. 하루에 거의 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그런데 젤렌스카 여사의 이 자세가 논란이 됐더라고요.
네. NPR 방송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젤렌스카 여사는 사진에서 계단에 다리를 벌리고 앉았는데 두 팔꿈치를 무릎 위에 기대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봐왔던 한나라 정상 부인의 모습과는 이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네.
특히 다리를 벌리고 앉은 모습이 여성스럽지 못하다. 대통령 부인답지 못하다는 게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도 이 표지 사진에 대한 비판이 있었나요?
네, 미국 일부 정치인과 미디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네, 단순히 영부인의 자세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NPR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전쟁을 미화하고 있거나 영부인을 무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비평을 실었고요. 공화당의 로렌 보버트 연방 하원 의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동안에 보그 잡지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이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정부가 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19차례나 군사 장비를 제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월부터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금은 106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미국의 유명 잡지 표지 모델로 등장한 후에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요. 이런 비판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보그 출연이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네, 젤렌스카 여사는 나는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보그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게 나의 의무였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소녀처럼 앉는다. Sit like a girl. 이 해시태그 게시물이 젤렌스카 여사를 비판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지하는 내용인가요?
네. 미국 잡지에 실린 사진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내에서 비판이 나오자 바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Sit like a girl. 소녀처럼 앉으라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게시했습니다. 네. 네, 젤렌스카 여사와 똑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어 올린 건데요. 자세가 여성스럽지 못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역공을 가한 겁니다.
자국의 대통령 부인을 지지한 거네요.
네,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틀에 박힌 통념과 규범을 타파하자는 의미도 포함됐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 사진을 찍은 취지가 아닌 영부인의 외모와 자세에 집중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이 성평등의 의미까지 담은 겁니다.
네.
네,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여자답지 않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젤렌스카 영부인을 따라서 같은 옷을 입거나 같은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시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예술인, 언론인, 경찰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리고 있는 여행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세레나 윌리엄스인데요. 자, 테니스 선수죠. 인물 소개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네, 미국의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 오는 9월에 41살이 되는 흑인 여성인데요. 키가 175cm의 장신입니다. 14살이었던 1995년에 프로로 전향하고요. 17살이었던 1999년에 US 오픈 단식 경기에 출전한 후에 19살부터 20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100회 이상 승리한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네,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단식 챔피언에 올랐는데요. 앞서 언니인 비너스 윌리엄스 선수와 함께 출전한 2000년 시드니, 2008년 베이징, 그리고 역시 런던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선수로서 통산 상금이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고인데요.
네.
네, 9,450만 달러가 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역대 최고의 여자 테니스 선수로 평가받는 올림픽 4관왕 세레나 윌리엄스가 지난 9일에 공개된 보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희원역 은퇴를 예고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네,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초읽기가 시작됐다면서 은퇴를 시사했는데요. 이달부터 9월까지 열리는 US 오픈을 끝으로 27년 동안 이어온 선수로서의 여정을 마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네, 윌리엄스 선수는 오는 29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 오픈을 끝으로 은퇴할 예정입니다.
네. 은퇴 이유는 뭔가요?
네, 당시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테니스에서 다른 중요한 일로 관심을 옮길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자녀를 더 갖는 거라고 말했는데 운동을 하면서는 절대 임신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경기 소식도 들어와 있나요?
네, 현역 은퇴를 앞둔 세레나 윌리엄스가 영국의 신예인 에마 라두카누와의 맞대결에서 완패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네, 지난 16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여자 프로 테니스 투어 웨스턴 앤 서던 오픈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라두카누의 0-2로 진 겁니다.
네, 이날 경기는요 사실 1990년대부터 20년 넘게 여자 테니스 최강자로 군림한 이 윌리엄스 선수와 신예 선수의 첫 맞대결이라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뭐 경기는 아쉽게 됐지만 미국 언론은요 이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의 면면을 주목하는 분위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기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기업 경영인들이 윌리엄스 선수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을 짚었는데요.
네.
네, 가장 먼저 이 윌리엄스 선수의 탄력성을 꼽았습니다. 네, 또 팀워크와 승자의 사고방식, 결정권, 계획성 등인데요. 부상과 좌절에서 회복하는 탄력성, 팀 경기는 아니지만 성공을 돕기 위한 전문가 팀에게 꾸준한 신뢰감을 보였다는 점, 또 여러 명의 코치와 일했지만 궁극적인 진로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경기를 사랑하고 경쟁자를 연구하며 열심히 일하는 등 긍정적인 승자의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끝으로 8월 여성 뉴스의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흑인 여성 최초의 파일럿 베시 콜먼인데요.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으로서 비행기 조종사가 된 인물인데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 베시 콜먼이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일환으로 흑인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어떤 행사였나요?
네, 흑인 여성들로만 구성한 항공편을 운항한 건데요. 지난 18일 CNN, CBS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조종사인 베시 콜먼의 조종 면허 취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텍사스주 달라스까지 항공편 운용 인력 전원을 흑인 여성으로 채운 겁니다.
네.
네, 조종관을 잡은 파일럿, 기내 승무원, 지상 지원 인력까지 모두 흑인 여성들이었습니다.
네, 텍사스주까지 운항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베시 콜먼이 1892년에 텍사스주 애틀란타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콜먼은 어머니는 아프리카계에 아버지는 흑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베시의 형제자매는 모두 12명이나 됐고요. 집안이 가난했는데요.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했고 아버지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예,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까지 가서 비행기를 탔다고 하네요.
네, 당시에 미국에 흑인 여성을 받아주는 비행학교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유럽으로 가기로 결심한 베시 콜먼은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모았습니다.
네.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프랑스로 건너갔는데요. 프랑스 북부에는 유명한 항공학교인 에콜, 다비아시옹, 데프레레 카드롱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날개가 위아래로 두 개 달린 비행기인 복엽기 조종 기술을 배웠는데요.
네.
네, 그리고 1921년에 콜먼은 국제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세계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됩니다. 프랑스의 국제항공연맹으로부터 국제비행사 자격을 딴 겁니다.
네. 네, 프랑스에서 자격증을 딴 게 1921년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조종사가 된 후에 시카고로 돌아왔는데요. 미국 언론, 특히 흑인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네,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댈러스 익스프레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콜먼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여성과 흑인도 항공기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조종을 배우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보지 않고는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젊은 나이에 사망한 비운의 여인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 직접 비행기를 몰고 고기에 비행을 하면서 젊은이들의 우상이 됐는데요. 흑인들을 위한 비행학교 설립을 꿈꾸던 그는 1926년에 동료가 조종하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추락사고로 숨졌는데요. 당시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베시 콜먼. 미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미국 사회는 차별에 맞서는 용감한 개척자의 상징으로 추앙하면서 1995년에 그의 기념 우표가 발행됐고요. 내년에는 그의 얼굴을 새긴 25센트 동전도 나옵니다.
네, 인생은 짧았지만 흑인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생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늘은 맘껏 날 수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이달의 여성 뉴스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의 여성 뉴스로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 올레나 젤렌스카의 미국 잡지 보그지 표지 모델 사진에 논란, 미국의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의 은퇴 소식과 세계 최초,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파일럿 베시 콜먼의 조종사 자격 취득 100주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9월 첫째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의 길은 어디일까요? 북녘으로 향하는 고향길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얼굴 없는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 작가 선무 씨의 나의 길 전시회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이 전시의 제목이 나의 길이에요. 도대체 성모의 길은 뭡니까?
아, 간단해요. 아주 단순하고. 내 고향 가는 길인데, 그게 뭐 누구나 다 고향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아니었고. 근데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어려운 길이 되었고, 나한테는. 내 고향 가는 길, 그 내가 고향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뭐가 변해야 되고 또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봤던 거죠.
탈북 작가 선무의 나의 길 전시 현장에서 최태만 미술평론가와 관람객들이 한데 모여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 아트포럼리에서 선무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는데요. 먼저 선무라는 작가명은 가명으로 예술에는 경계가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얼굴 없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시 현장에 찾아가 먼저 선무 작가에게 전시를 열게 된 취지와 소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무 작가입니다.
아, 이번에 전시는 남북통합문화 창작지원 콘텐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선정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서 전시를 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냥 내 고향 가는 길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봤죠. 대부분이 다 새로 했고 뭐 고향의 여명이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손에 손잡고 뭐 대부분은 한 80%? 네, 80%는 새로 한 거예요.
선무 작가는 1972년 북한 황해도 출신입니다. 북한에서부터 미술을 공부했고요. 1998년에 탈북해 중국에서 지내다 2000년대 초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정착한 후 선무 작가는 다시 그림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홍익대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무 작가는 북한에서 주로 그렸던 프로파간다 그림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킨 작가고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작품만을 꾸준히 그려왔습니다. 현장에는 선무의 작품 16점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고향의 려명이라는 첫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선무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아, 이 작품은 려명이라는 게 다 알잖아요. 새날이라는 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시점, 해가 뜨는 시점. 그러니까 내 고향에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남북에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내가 워낙 산골에 살아서 그런 걸 좀 많이 봤죠. 아, 오늘은 새로운 날, 어제보다 다른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작품 할 거면 이제 고향의 새봄이라는, 고향의 새날이라는 그런 거 한번 주고 해보고 싶었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어 선무 작가는 현재 고향의 새날을 그릴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남과 북의 교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히 되면 고향으로 가는 길이 빨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답답한 게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일본까지 가는데 아, 일동열 못 가네. 이게 답답하죠.
또한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준비했다는 작품 중 선무 작가는 또 하나의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우리의 미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소개하며 선무 작가는 지난 2018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고향의 여명이 있고 그러려면 남과 북이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작품 중에 우리의 미래? 물론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서 남북정상이 만나긴 했지만 남한의 정상이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지 않고 또다시 단절되고 그런 것들은 참 가슴 아프죠. 나는 그것이 난 외국에서 봤는데 얼마나 갈까. 그래도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도루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교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시 현장의 분위기는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전시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들은 대부분 선무 작가의 작품을 눈여겨보았던 분들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작품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관람객 중 일본인 이나바 마이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민중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고요. 선무 작가와는 친분이 있어 이날 함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나바 마이 씨가 얘기하는 선무의 작품, 손에 손잡고에 대해 들어봅니다.
지난번에 그 작업실 갔을 때 이곳은 못 봤던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많이 그리시잖아요. 아이야말로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다. 그렇게 선무 작가가 생각하고 있으시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갓나라 그 국기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선무 작가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한테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라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술평론가인 최태만 씨는 선무 작가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대미술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무 작가의 작품은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선전화 방식을 차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선무 작가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성장할 때 늘 봐왔고 또 북한에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그렸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이죠.
선무 작가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프로파간다를 패러디한 팝아트적인 작품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작가인데요. 최태만 평론가도 선무의 작품 손에 손잡고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작품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탈북 작가로서 남한에서 활동하면서 지금 그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 계속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역시 통일, 평화 통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호소하는 작품들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했었겠죠.
그리고 관람객 이선주 씨는 지난 2008년 선무 작가의 첫 개인전에서 그의 작품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분단의 현실, 그 아픔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려낸 선무 작가 작품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많은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선주 씨의 소감 들어봅니다.
다른 분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 빨간색 현판처럼 그린 작품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눈에는 이 작품과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시리즈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이게 이 시리즈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리즈고 그 초창기부터 이제 저와 저희 주변 컬렉터들한테 이렇게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지라 반갑기도 했었고 모자를 아직도 쓰지만 그렇게 대중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냈다는 게 작가한테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선무 작가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알고 찾아온 관람객 최지목 씨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최지목 씨 또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선무의 전시장에서 만났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지목 씨는 새롭게 선보이는 선무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작품 양귀비와 고향의 려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라고 이렇게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글씨가 써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병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 액체가 담겨져 있고 꽃이 몇 개 꽂아져 있는데 죽어있는 꽃은 보면은 그 물을 닿지 못해가지고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게 되게 지금의 어떤 상황, 남북 간의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풍경인데 그 태양이 꼭 좀 폭발되는 듯한 해로 느껴졌는데 저 구름에서 보면은 달팽이가 하나 있어요. 달팽이 느린 거의 상징이잖아요. 느리지만 뭔가 이렇게 또 색깔도 이렇게 붉은색과 파란색이 대비되면서 이렇게 하나로 만나는 뭔가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졌어요. 이렇게 작업이.
더불어 최지목 씨는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또한 동료로서 예술의 자유를 만끽하며 더 폭넓은 그림을 그려나가길 그 바람이 담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용기 있게 열심히 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예술이라는 게 자유가 절대적이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그거를 믿고 그냥 쭉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고, 자, 앞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용기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